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국제금융체계에서 차단되는 값비싼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침공이 소규모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작은 규모의 대응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규모 침공이란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군사적 행동을 의미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치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만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건너 우크라이나군을 살해한다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러시아의 소규모 침공과 그에 따른 나토의 대칭적 대응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푸틴 대통령의 특정 군사적 행동을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과 준군사적 전술을 동반한 군사적 행동을 뺀 광범위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만일 어떤 러시아군이라도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다면 새로운 침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그의 동맹들로부터 신속하고 혹독하며 단합된 대응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확장 중단을 골자로 한 완전한 안정보장안 외에는 서방 측의 어떤 조건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어제 러시아는 서구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서방 측으로부터 안전보장안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측이 러시아의 나토 확장 중단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요구는 하나의 패키지로 우리는 사안들을 잘게 나눠 일부 조건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다른 사안들을 게을리하는 방식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최우선 목표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옛 소련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빈틈없고 법적 구속력 있는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내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어제 성명을 통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식 국장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는 강제 노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IOC의 이날 성명은 최근 미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가 베이징 올림픽 공식 복장 생산 계약을 맺은 중국 제조사 두 곳이 위구르 자치구에서 나온 면화를 사용했다며 검증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IOC는 베이징 올림픽 공식 복장이 사용하는 소재는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제3자를 통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베이징 올림픽에 납품되는 생산품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9월부터 IOC 공급사 수칙에 의거해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어떤 강제적이거나 구속력 또는 고용계약, 미성년, 노동력 착취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OC와 복장 생산 계약을 맺은 중국 제조사 안타체육과 홍위안샹 HYX 집단은 IOC에 납품한 제품들이 강제노동에 의해 제조되지 않았다고 IOC에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체육은 공식 복장에 제조된 소재가 중국산이 아니라고 밝혔고 홍위안샹의 경우 자사가 납품한 제품에는 면화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앞서 미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는 이 두 업체가 IOC에 납품한 복장이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라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는 강제노동과 현지에서 저지르는 조직적인 탄압과 동일한 단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십시오. 지금 당장 걷어가십시오. 지금의 세금 체계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공정하게 세금 내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슈퍼리치, 월트 디즈니사의 상속자 등 미국과 영국의 백만장자, 억만장자 100여 명이 모여서 스스로를 애국적 백만장자라고 부르는 단체가 지난 17일 시작된 세계 경제 행사 다보스 포럼에 이런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5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에게는 세율 2%로 시작해서 억만장자에게는 5% 등 누진제를 적용한 부유세를 매기면 연간 2조 5,200억 달러가 모일 것이고 이 돈으로 23억 명 세계 인구의 가난을 해결하고 빈부 격차도 줄이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백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세금을 더 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며칠 전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이런 보고서 냈죠. 세계 인구의 99%는 소득이 줄어든 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세계 10대 부자들은 그 자산이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지적에 곧바로 이어진 소식이어서 부자들의 자성의 목소리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에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의 프랑스 말인데요. 돈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자산을 숨기는 편법으로까지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세상인데 세금 더 많이 내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이들의 목소리가 특별해 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1950년대 할리우드 황금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도리스 데이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21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에 신포와 청진, 선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바람도 잔잔하겠습니다. 대한의 추위가 물러가고 대한의 추위가 금요일 아침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영하 27도까지 떨어지는 곳은 장진과 희산입니다. 삼전과 자강도 중강은 영하 25도고요. 평양이 영하 14도, 개성 영하 12도, 신의주 청진 영하 11도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원산 장전 영하 7도입니다. 낮부터 추위가 조금 풀립니다. 희산은 낮 최고 영하 7도에 머물겠지만 중강이 영하 4도, 청진 영하 1도, 평양도 영하 1도입니다. 신의주 0도, 개성 원산 3도, 장전 2도, 함흥 4도 등 영상권 지역이 많아지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구름 많이 끼고요. 종일 가끔 눈 내립니다. 동해상입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4m로 먼바다 쪽 또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아바나 증후군의 사례 대부분이 외국 세력의 공격에 의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국제사회 승인을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19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금 국제사회 최대 당면 현안인 우크라이나의 이 군사적 긴장 상황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걸로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며칠간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등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 추측으로는 그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그라는 대상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냉전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미국과 서방을 시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중국과 서방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예.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에 재앙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전에는 결코 본 적도 없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은 러시아와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비용과 심각한 피해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민주주의를 비롯한 몇 가지 조건들을 우크라이나가 단기간에 이루기는 힘들 걸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아주 바쁜 행보하고 있죠.
네, 블링컨 장관은 19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이어서 20일에는 베를린에서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 장 이블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의 중동 북아프리카 담당 장관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네네. 자,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을 선택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 드미트리 쿨레바 외무장관 등과 회담한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지 규모도 공개했습니까?
네, 백악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국방과 안보 지원을 위해서 올해 2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모두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현지에서 VOA와 인터뷰를 했네요.
네, 블링컨 장관이 19일 미로슬라바 곤가드제 VOA 동유럽 국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대화, 대가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평화적인 해결을 택하길 바라고 있지만 만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러시아는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인가요?
네, 블링컨 장관은 세 개의 대응 조처를 언급했는데요. 첫째로 강력하고 결집된 경제, 금융 제재를 꼽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 대상이나 실행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대응 조처는 어떤 겁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방어적 군사 지원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나토의 동부 전선에 대한 방어력 강화는 거의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을 만난 후에 다음 단계를 고려할 거라고 말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이 아바나 증후군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지난 수개월 동안 아바나 증후군 관련 사례를 검토한 중간 보고서를 내놨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등 주요 매체들이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서 21일째 전했습니다.
네. 자, 먼저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아바나 증후군이란 지난 2016년 쿠바 수도 아바나에 파견됐던 미국 외교관들에게서 처음 보고된 질환입니다. 두통, 현기증, 인지장애, 이명, 시청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아바나에서 처음 보고됐기 때문에 이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후 중국이나 남미, 유럽 등지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외교관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럼 미국 CIA 보고서에서 이 아바나 증후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네, CIA는 이 중간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사례는 외국 세력의 공격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스트레스 등의 환경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결론 지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것이 외국 세력에 의한 공격일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러시아나 다른 적성 국가들이 고주파나 고강도의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미국 외교관들에게 이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입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바나 증후군이 보고된 지가 벌써 5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개인별로 증상도 다르고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여전히 아바나 증후군의 실체 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CIA 중간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사례는 외국의 공격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거죠?
네, CIA 관리들이 언론 매체에 전한 바에 따르면요. 이 천 건의 사례 대부분은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고 러시아 등 외국 세력의 표적에 의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바나 증후군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중간 보고서에 실망을 나타내면서 이로 인해서 치료 등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걸 우려했습니다.
네, 사례 대부분은 설명 가능한 거지만 또 반대로 보면 설명하기 힘든 사례도 있다는 거죠.
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스위스, 쿠바 등 미국 외교관과 가족 등에게서 보고된 24건의 사례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로 전해졌습니다. CIA 관리들은 이들 사례는 외국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 CIA 관리는 뉴욕타임스에 이들 24건의 사례 외에도 상당수가 여전히 설명하기 힘든 사례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자신들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국제사회에 촉구를 했다고요?
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수반인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총리 대행이 19일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데 총리 대행은 이날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탈레반이 지난해 8월에 기존의 아프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세웠는데요. 그동안 이 탈레반 정부를 승인한, 인정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탈레반이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몇몇 아랍 나라가 탈레반 정부를 인정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탈레반 정부를 승인한 나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탈레반 정부를 아직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먼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이들의 전력 때문입니다. 앞서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 인권 유린이 극심했고요. 또 외국 테러 분자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활개치고 다녔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다시 들어선 이 탈레반 정부를 선뜻 승인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국제사회가 이 새로 들어선 탈레반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 이 요구하는 것들은 뭔가요?
네, 국제사회 대부분은 탈레반이 공표한 이 포용적인 정부 구성, 인권 존중, 테러리즘 근절 등의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보면서 외교관계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아쿠튼 탈레반 정부 총리 대행은 19일 이와 관련해서 공식 승인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상황은 아쿤드 총리 대행의 말과는 다릅니다. 탈레반이 이번에는 나라를 다르게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공공부문 직위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 남자아이들의 학교는 열었지만 여자아이들의 학교는 아직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72km 이상의 거리는 남성 친척 없이 여성들 혼자는 다닐 수가 없고요. 택시기사는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지 않은 여성의 탑승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탈레반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이 아프가니스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탈레반 집권 후에 해외 원조가 끊어지는 동시에 경제 제재로 해외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면서 물가 폭등 등 경제가 지금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량 부족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까지 겹쳐서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외에 잠겨있는 아프간 정부 자산이 약 95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아쿠튼 총리 대행은 이런 경제 제재로 아프간의 경제가 힘들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제사회의 승인이 있고 또 제재가 풀려야 정상적으로 무역도 하고 구호도 이전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쿤두 아프간 총리 대행도 국제사회 승인이 아프가니스탄이 직면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도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년간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있었으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투표권 확대 법안이 당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 부딪혀 상원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10년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간소하게 취임식을 치르고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지난 1년간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기대를 뛰어넘는 진전이 있었다며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에서 어떤 현안들이 다뤄졌습니까?
네, 미국이 직면한 국내외 여러 주요 현안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국외 문제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고요.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코로나 팬데믹 대응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연 첫 번째 기자회견이자 취임 후 일곱 번째 단독 기자회견으로 예상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거의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예, 그 2시간 동안 기자들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하고 미국의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선거 공약이 지나친 약속이 아니었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남발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나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억 1천만 명의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600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실업률도 3.9%로 떨어진 점을 언급하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더 나은 결과를 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네. 자,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입장을 밝혔을까요?
예, 백신의 효과가 입증됐고 또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할 거라고 밝히면서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 계속 필요한 조처를 밟아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팬데믹 때문에 많은 미국인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고요. 또 코로나 검사를 조기에 실행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코로나 검사 확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직면해 있는 또 다른 큰 문제가 바로 이 급격한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 자, 여기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물가 상승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환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을 받기 전 연설에서도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연준이 조치를 취할 것 촉구하면서 이 소비자 물가가 작년 12월 1년 전보다 7% 뛰어오르며 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자, 경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뭐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인적 인프라, 일명 더 나은 재건 법안이 대표적인 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규모가 당초 3조 5천억 달러에서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됐음을 인정했고요. 또 초안 그대로는 상원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법안을 분리해서 일단 부분적이라도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게 사실 이거 하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화당의 방해를 지적했는데요. 조 바이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 그렇게 확고한 노력이 있을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카멀라 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 볼까요?
예, 일부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질의응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제러미 수리 역사 공부학 교수는 VOA에 바이든 대통령의 체력과 헌신 그리고 에너지를 보여줬다며 예,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입법 의지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예,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 여론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을 언급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속스의 말로이 뉴월 공보 담당 부사장은 VOA에 현재 미국 내 집단적인 분위기는 의문과 좌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것이 경제와 관련된 다른 사안들, 또 직장 복귀, 인플레이션 억제, 국내 다른 사안들을 다룬 데까지 번져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예, 지난 12일에서 13일 로이터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5%를 기록하면서 지난 8월 이후 지지율이 50%대를 밑돌고 있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AP와 시카고대 여론조사가 센터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3%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재선하겠다 이런 의지까지 비쳤는데요.
예, 하지만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AP 설문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길 원한다는 응답이 28%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뭐 여론조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데요. 19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설문조사를 믿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투표권 확대 관련 입법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투표권 확대 법안이 결국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9일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투표 자유 법안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 법안을 연계한 투표권 확대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찬성 49대 반대 51로 부결됐습니다.
대부분 뭐 여야 상원 의석 수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공화당 의원 10명 전원이 반대했고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절차상의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따라서 해당 법안은 차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지금 보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한다 이런 계획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6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인 필리버스터를 개정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절차 투표 이후 이어진 필리버스터 개정을 위한 투표 역시 52대 48로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공화당이 전원 반대하고요.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의원과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당내 여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정으로 법안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를 했지만 당내 의원 두 명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절차 투표의 결과를 보면요. 이 두 의원이 법안에는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맨친 의원과 시네마 의원은 법안 자체는 지지를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반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개정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차후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이 한 명도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필리버스터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두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투표권 법안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투표권 확대 법안이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이 투표 자유 법안은 50개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지 법안은 지난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의 여러 보호 조치를 되살리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최소한 15일간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우편투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는데 이 해당 법안의 운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다시 법안을 추진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난 대선 이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인단 개표 과정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곤 있는데요. 이들 의원이 투표권 확대 법안 논의에 동참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투표권 확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안인데 상원 투표 결과 어떤 반응입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투표 후 성명을 내고 몹시 실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어 우리 행정부는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미 농무부와 산림청이 18일 산불 위기 전략이란 이름의 미국의 산불 예방 10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도입과 관리 면적 확대 등이 이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산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 선제적 관리는 간벌, 가지치기, 처방 화입 등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처방 화입은 산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먼저 계획된 산불을 내는 방식의 그런 관리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산불을 그러니까 미리 낸다는 설명인가요?
맞습니다. 이 산에 있는 각각의 나무를 하나의 장작이라고 생각해보면 장작이 많을수록 불이 더 크게 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장작을 미리 태워놓으면 더 큰 불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림 중 계획된 일정 면적에 미리 산불을 내서 나무를 태워서 나중에 실제 자연 산불이 나더라도 더 큰 면적으로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활용했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예,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산불이 나면 즉시 산불 진화에 나서는 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최근의 산불 규모가 더 커졌다는 판단인데요. 이제는 예방수단을 적극 좀 더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28일 새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산불을 멈추지는 못하지만 재앙적인 산불을 줄이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벌 등을 통해 산불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넓은 면적의 산림을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일까요?
예, 지금까지 산림청은 매년 서부 지역의 최대 200만 에이커의 삼림을 관리했는데요. 이에 더해 국유림 2천만 에이커와 연방, 주, 그리고 사유지 등 3천만 에이커 등 모두 합쳐 5천만 에이커의 서부 지역 삼림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약 2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대략 남한 면적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네, 특별히 관리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통상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우선순위 대상인데요. 여기에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오리건, 그리고 워싱턴주 등이 포함됩니다.
네,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 계획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예, 농림부 대변인은 앞으로 10년 동안 국유림 관리에 200억 달러, 그리고 연방과 주정부, 사유지 등 관리에 300억 달러 등 5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난해 통과한 인프라법 예산 가운데 30억 달러가 우선 이 계획에 책정됐습니다. 예,
자, 생각해보면 지난해 참 큰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예, 국가환경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5만 9천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서 약 710만 에이커, 그러니까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네, 자, 그 피해, 경제적으로 그 손실을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기상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큐웨더의 노에 마이어스 최고경영자는 지난 2021년 화재로 인해 700억에서 9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When I was just a little
(1950년대와 60년대) 세계적으로 사랑받던 불멸의 히트곡 케세라 세라. 케세라 세라는 스페인어, 영어로는 whatever will be will be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물었죠. 난 뭐가 될까요? 예뻐질까요? 부자가 될까요? 엄마는 말했죠. 케세라 세라. 모든 건 다 정해져 있단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케세라 세라. 미리 알려 하지 말아라.
이 노래는 1956년에 개봉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스릴러 영화 The Man Who Knew Too Much, 한국어 제목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주제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그해 당장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랐고 영국 싱글 차트에서는 1위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6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케세라세라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불리웠습니다.
도리스 데이는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이자 배우, 텔레비전 쇼 진행자 등 장르를 넘나드는 연예인이었습니다. 도리스 데이는 1960년대 초반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박스 오피스 스타, 즉 영화관 입장객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배우였습니다. 데이는 20년간 록 허드슨, 클라크 게이블, 캐리 그랜트 등 당대 최고의 남자 배우들과 함께 4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같은 시기 여배우로는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빛나는 금발과 맑은 목소리가 상징인 데이는 약 650곡의 노래를 불렀고 케세라 세라를 비롯해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또한 68년에서 73년까지 장수를 누린 텔레비전 코미디 쇼 도리스 데이 쇼의 진행자이기도 했습니다.
도리스 데이는 1922년 4월 3일 미국 중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조셉 카페로프와 어머니 메리앤 카페로프의 3남 1녀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합창단 지휘자였습니다. 도리스의 정식 이름은 도리스 메리앤 카펠호프였으나 나중에 도리스 데이라는 예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스 데이가 처음부터 가수를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무용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스는 자라면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대 때는 지역 무용대회에서 우승을 할 만큼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37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직업 무용수가 되려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스는 좌절하지 않고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도리스가 처음 가수로서 노래를 부른 건 지방의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빅밴드에 들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빅밴드는 10명 이상의 멤버로 구성된 악단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빅밴드에서 활동하던 동안 그가 부른 Day After Day, 날마다라는 곡은 처음으로 인기 순위 정상급으로 올라서는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던 당시 도리스 데이의 노래는 친근함을 주는 분위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44년 그가 부른 노래 센티멘탈 저니는 레코드 100만 장 이상이 팔리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Gonna take a sentimental journey Gonna set my heart at ease Gonna make a sentimental journey To renew old memories 1946년에는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는 솔로로 데뷔했습니다.
배우 활동을 하면서 솔로 가수로서 노래도 계속 불렀습니다. 1948년 곡 Love Somebody는 또 하나의 히트작이었습니다. 영화음악이 아닌 노래로 마지막 히트를 기록한 곡은 Everybody Loves a Lover였습니다.
가장 크게 인기를 끈 노래는 1950년대 중반 나왔습니다. 하나는 도리스 데이가 카우걸로 등장한 뮤지컬 칼라미티 제인에서 부른 시크릿 러브, 비밀의 사랑이었습니다. Once I had a secret love that lived within the heart of me. All too soon, my secret love. 또 하나가 바로 캐세라세라였습니다. 이 곡은 도리스 데이의 상징이 됐고 텔레비전 시리즈 더 도리스 데이 쇼의 주제 음악이 됐습니다. 캐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캐세라 세라 영화에서 도리스 데이의 최고 흥행작으로는 파자마 게임, 필로우 토크, 무브 오버 달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영화로 도리스 데이는 그 시대 인기 정상의 여배우가 됐습니다. 1960년대 말 그녀의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은 스크린에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 대신 데이는 1968년에서 1973년까지 계속된 텔레비전 프로 더 도리스 데이 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연속극에서 도리스 데이는 두 아들을 시골로 보낸 미망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But don't worry about us, Doris. I mean, he's already been offered another position.
Where? Four Winds.
Four Winds? Oh, I don't want to hear about that place. It bores me. It's so overrated. Well, I know it is, but when a man like Dudley...
정상급 배우였지만 도리스 데이는 은퇴에 가까울 때까지 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98년, 1999년, 2012년에는 세 차례나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할리우드의 명성의 거리에도 헌정됐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4년 그녀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도리스 데이는 1975년 영화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동물 보호 운동에 바쳤습니다. 데이는 10대 시절부터 다친 동물들을 집에 데려와 치료하는 등 동물 사랑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영화 촬영을 할 때도 등장하는 동물들이 적절히 보호를 받지 않으면 출연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데이는 1978년 도리스 데이 애완동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또 동물보호법 제정 등 전국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연맹을 창설하고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데이는 거액의 개인 자금을 기금에 제공하는가 하면 자신의 소유품을 경매에 붙여 수익금을 동물보호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도리스 데이는 2019년 5월 13일 캘리포니아 카멜밸리 자택에서 97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데이는 생전에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묘비도 새기지 말도록 유지를 남겨 공개적인 추모 행사 없이 조용히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At last, my heart's an open door. Secret loves no secrets anymore. 이 시간에는 1950년대와 60년대 불멸의 히트곡 케세라세라를 부른 배우이자 가수 도리스 데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부사 가운데 하나가 really, 정말로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He is a cool guy.
그는 근사한 사람이에요. Cool, 근사한, 아주 멋진, 아주 좋은 그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사람을 묘사할 때 주로 쓰는데요. Cool이라는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at guy is really cool.
저 사람 정말로 멋져요. 이 같은 정말로, really의 의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을 땐 천천히 힘줘서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녀는 정말 재능 있는 배우다. 이 말을 really, 정말로를 강조할 때와 안 할 때 어떻게 들리는지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he is a really talented actress. She is a really talented actress.
두 번째는 really에 굉장히 힘을 줘서 말했죠. 다른 문장도 들어보시죠.
They are really kind people. They are really kind people.
그들은 진정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really를 천천히 힘줘서 말함으로써 정말 그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 영화를 보시거나 미국인들이 말하는 걸 들으실 때 really의 용법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ally가 어떤 형용사를 강조하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그녀는 재능 있는 배우다. 그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really를 강조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a really talented actress. She is a really talented actress. They are really kind people. They are really kind peopl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really를 사용해 정말로의 의미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